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성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신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덕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덕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덕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17절 시작하면서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또한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은 세상의 다른 어떠한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특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자신들을 특별한 존재로 또한 할례를 받은 그 자체가 자신들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고 있고 그 증거가 자기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또한 할례를 받은 것이 그 증거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어떤 굉장히 친한 분의 장례식에 갔었습니다. 근데 랍비가 그 장례식을 집례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이클은 종교적인 유대인은 아니었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유대인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유대교랑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뭐 그 사람에게서 뭐 율법이니 하나님이라는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분에게서.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의 자녀로 태어났고 유대인이었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저 뒤에 앉아서 그 말을 들으면서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유대인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참 대단하다. 그리고 그 랍비하고 장례식 다 끝나고 한 며칠 있다가 그 집사람 친구 집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미 태어날 때부터 천국을 보장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종교적이든 아니었던. 물론 그 말이 그분이나 그분이 속한 그쪽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의 주장일 수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쭉 보면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생각들이 큰 차이가 없었던 것들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민사상으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 면적들을 멸시하고 율법이 없는 아주 무식한 그러한 민족들로 차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자신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있기에 또 혹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완전히 지켰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자기들이 의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의를 인정해주고 자기 자신들을 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틀림없음을 의심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자랑하는 이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인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만이 아니라 율법이란 그것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고 할례도 구약시대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의 그 특권, 유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이 언약을 통해서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특별히 택하시고 그들과 교제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0절까지는 열방을 이끌나라로 지목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6절과 7절에서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여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려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이 간이라는 건 감옥이죠.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 민족을 이러한 존재들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다시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떠한 일들을 하였습니까? 21절과 22절 말씀 보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여기는 내가 신성물간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율법으로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우월한 존재라고 자랑하는 그들이 오히려 그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그 율법을 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결론이 23절과 24절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던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 구약에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특별히 역사서나 또한 선지서들을 보면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 사람들과 율법이 없는 자들과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서, 우리가 보통 율법 그러면 그 십계명이나 또 뭐 다른 이런 명령들만 생각하기 쉬운데, 율법서 그러면은 모세오경 전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전체를 우리가 율법서라고 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면, 율법서는 오늘 말하면 법전이다. 그리고 역사서는 오늘로 말하면 고소장이다.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거다. 그 선지서는 오늘날로 말하면 판결문이다. 너희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으므로 이러한 벌을 받는다. 그래서 구약 전체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기도 한, 꼭 그렇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판결문에 보면 너희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벌한다라고 벌을 주시는데, 거기에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빛이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구원의 빛이, 생명의 빛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율법에 있는 조문 그대로 처리해서 죽여서 그들을 지옥의 불로 던져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약에 철저하게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로, 참 이스라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율법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셔서 여자에게 나시고, 오늘 우리가 웨스민스터 대열리 문답에서도 함께 교독했습니다. 자기를 낮추셔서 비천한 여자에게서 나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율법 아래 오셔서, 생각해봅시오. 그 율법을 주시던 하나님, 모세에게 율법을 선포하시던 그 하나님, 그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까? 그때는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도 그곳에 함께 계셨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삼일체 하나님으로, 율법의 하나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셔서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앞으로 6장과 7장에 가면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리고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 오해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은 이제 폐해졌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면, 이제 율법은 우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로마서에서 율법이 폐해졌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말씀은, 물론 이제 9장과 10장에 가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은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어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랑 상관없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폐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효용은 없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나를 대신해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나의 우리들의 대표자로 그 삶을 살아주셨기 때문에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율법 그 조문으로는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더 이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지키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시고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세상적인 것이 아닌 천국적인 법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진 법으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지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의 법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대라고 말합니다. 겉옷을 벗어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까지 걸어 같이 가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는 내가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육계명을 범한 자가 아니지만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이고 예수님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신 그 율법 안에 속한 자이기에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는 실질적으로 내가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으면 7계명을 범하지 않은 자이지만 이제는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도 7계명을 범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까? 바로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함 속에 거하는 자들, 그 완전함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뭐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아 이제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더 엄한 거예요. 저 달란트 비에서 더 많이 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찾는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요구가 더 이상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 됐음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미 소유한 자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것에 그것이 내 것이 되었고 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되기 위하여 노력할수록 예수께서 이루신 그 삶이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음을 더 나타나게 만들고 증거하게 만들고 나 같은 죄인이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렇게 변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변했음을 세상에 증거하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하지라. 의문에 묵은 것. 여기 의문이란 말씀은 이게 새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십계명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뭐라고 말씀해야 되는 이 단어가 어제도 이 무슨 단어를 사용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했는데 이 제 한국말이 짧아서 마땅한 단어가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딱 생각나는 게 그 전설의 고향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십계명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깨어진 돌판은. 언약궤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언약궤에는 대제사장을 볼 수 있습니까? 뚜껑 열고? 대제사장도 못 봐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속된 말로 말하면 카더라예요. 카더라. 저 성소에 가면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가면 그 가운데 언약궤라는 것이 있고 언약궤 안에 그 모세가 던져서 깨어진 돌판이라는 것이 있다더라예요. 물론 믿겠죠 그들은. 대제사장도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일반 백성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멀리 서서 그것만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서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그 앞에 나아가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구약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10장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깨끗하게 씻어지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이 내게 다가와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의 세계, 여기 말하는 의문, 의문의 묵은 것으로 돼서 언약궤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나를 변화시켜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의문이라는 걸 말씀하실 때 죽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다. 왜요? 인간들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그것을 도저히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의문 그대로 새겨진 그대로 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보면 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합니까? 저들의 범법함을 인하여 율법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범법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비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에 대항하기에 그래? 그러면 너희가 너희 힘으로 너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느냐? 하면서 주신 것이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뭐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법이 없으면 그것이 죄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법이 없으면 법 조문이 있으니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가를 하나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읽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죄를 깨달을 수도 없겠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그 조문을 우리가 보면 나는 죽었고 나는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 영의 새로운 것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베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요. 육의 신비. 육의 신비 우리 심령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먹으로 쓴 것도 아니요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 놓은 것이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법은 돌판에 새겨지거나 그래서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새겨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오히려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나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자랑하면서 너희들의 그런 죄악된 삶이 오히려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이 웃음거리가 되게 만들지 않았느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말하면서 아니요, 이제는 구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는 양심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정말로 마음이 안 내키는데 할까요? 그것도 생각해봐요. 아, 내가 마음은 안 내키는데 내가 할 수 없이 해줘. 정말로 마음이 안 내키면 할까요? 마음이 안 내키는 것도 마음이 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죠. 마음이 안 움직이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티가 나죠. 마음이 안 내키는 거 하면 티가 나죠.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어 엎드려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이 일이 나에게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일이 내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삶 가운데서 너무나 믿음이 적은 자의 모습 우로밖에 살 수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습도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이 살과 이 피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내 자신이 정말 우뚝 거룩하게 의롭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백하며 성찬의 자리에 나옵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주님이 그 몸을 내어서 찢기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셨음을 감사하며 또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나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를 증거하며 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소원하며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쓸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이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으시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먹고 마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복이 무엇인가를 누리며 또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